오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참 사랑하시고 또 참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님 참 주님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지 못할 때 주님 자주 우리가 넘어지게 되고 또 낙담하게 되고 또 참 주님 앞에서 참 처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늘 잠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도구가 바로 이제 징계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징계 그러면은 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징계? 매 맞는 거. 매 맞는 얘기하면서 사실 즐거운 일은 아니죠, 이게. 매 맞는 일이. 그게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상당히 좀 무겁게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런 징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참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아이들 양육에 대한 그 공부를 이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쓴 저자가 부모가 이제 그 저자애가 어렸을 때 부모가 자기를 이제 잘못해서 혼낼 때 때리면서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너를 이 혼내는 것은 지금 이제 징계하는 것은 내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바로잡고자 이렇게 매를 때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아이를 이렇게 때린대요. 그때 그 저자의 마음이 어땠느냐? 어렸을 때 차라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맞기 싫으니까. 사실 이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징계하시고자 하는 그 우리를 때리시고 어떤 징계하실 때, 여기에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어떤 징계도, 그러니까 징계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인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뭐 아무리 맞아도, 예, 해병대는 맞아도 뭐 그런 것도 없잖아요. 내가 힘들게 때리기 때문에 너는 신나게 맞아야 된다. 많이 맞으면 또 그게 이게 근력이 생기죠. 그래서, 예. 흉터가 10년 갑니까? 그렇습니다. 매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는데, 예.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하나님 보실 때 삐뚤어진 상태가 된 것, 이것이 인간의 상태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성경이 있었나요? 네, 성경 없었죠? 네. 왜 없었나요? 네, 모세 때 필요해서? 네. 성경이 필요가 없었죠.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이게 직접 말씀하셨고,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없이도 모든 것을 아담이 그냥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성경이 필요가 없었죠. 예.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고 또 많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떠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그런 목적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한 가지 또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교정하기 원하신다, 바로잡기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삐뚤어진, 우리의 상태가 삐뚤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런 잘못된 것들, 하나님과의 삐뚤어진 이런 관계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간의 상태를 좀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 그래서 주신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을 범죄한 상태 그대로 두셨다면, 부모가 자녀가 맞는 거 보면서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서 방치해도 보세요. 자녀가 잘못하는데도 그냥 아, 얘 때리면 얘가 얼마나 아플까? 맞아 봤잖아요. 예, 나도 맞아 봤잖아요. 해병대에서 맞아 볼 때, 예, 많이 맞아 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자녀가, 아, 얘는 잘못해도 때리면 아플 거야. 이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가? 예, 그 자녀를 망치게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예, 그냥 내버려두면, 예,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범죄한 상태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를, 이제 저도 이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매를 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때린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자녀 교육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자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원래의 상태로 인간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로잡는다, 이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바로잡는다는 그 단어가 이제 교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때 이것이 교정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잡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어떤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올바로 고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을 향해서 크게 두 가지 이 교정을 원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교정을 원하시는데, 첫 번째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인간의 이 삐뚤어진 상태가 교정되는 것, 바로잡혀진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삐뚤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을 때 온전한 상태로 바로잡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이 삐뚤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잠언 14장 2절에 보니까 곧바르게 걷는 자는 주를 두려워하여도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는 그분을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자기 길들이 삐뚤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교정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교정하고자 하는 그두 번째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저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이 매 순간 교정되어야 한다라는 그 교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매 순간 산다,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혼이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혼이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할 것인가? 이것을 매 순간 결정해야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삶. 이것을 살게 하도록 교정하기 원하신다는. 그러나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참 안타깝게도 이게 잘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드는 게 있는데 그게 매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정하시고자 하는 그 바로잡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이제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교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 성경 구절을 좀 간단하게 몇 구절만 먼저 보면 시편 94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94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랴.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분께서 알지 아니하시랴.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것들이 헛된 줄 아시느니라.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예, 여기 보니까 예, 매 맞는 것, 예, 징계받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부모가 나를 때릴 때 아프잖아요. 아, 내가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할 때 이게 너희가 복받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예, 이게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 바로잡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로잡기를 원하신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마음이 그렇게 편하시지는 않으세요. 예, 니네 한번 맞아서 좀 한번 혼나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내가 이스라엘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3장 3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흩어서 민족들에게로 가게 하였거니와 그 모든 민족들은 내가 완전히 끝을 낼지라도 너는 완전히 끝을 내지 아니하리라. 다만 내가 적절히 너를 바로잡을 것이요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아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 행해서 하나님 앞에 혼날 때 보면 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실상은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 이것을 보게 될 때 참 이스라엘의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나의 이 참 잘못된 모습들이 중첩되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참 맞아. 하나님께 맞아도 참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게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서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그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때때로 징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 그 성경 그 오전 주일 성경부 성인 주일 성경부에도 우리 박성수 형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그 떡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사실은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 이건 구원 받은 사람이면 다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면 매일 말씀만 보게 되고 기도만 하게 되고 늘 즐겁기만 하고 세상에 것 아무 관심도 없고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하나님 생각만 하면 너무 즐겁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분명히 아무리 봐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근데 어떨 때 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만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참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높아진 마음, 또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 이럴 때가 참 많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육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런데 살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 구원받기 전에 말고, 구원받고 나서 평생 죄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알죠. 내 안에 곧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두려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파울은 하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싫어하는 일들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때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바울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상태인가요? 바른 건가요? 올바른 상태는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징계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맞기 전에, 부모한테 맞기 전에, 말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맞기 전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 재미있는 이제 어린아이가 한명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말하기 좀 그렇고 부모가 얘기하면요 안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이렇게 딱 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딱 부모가 딱 보는데도 이렇게 만지지 마 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딱 부모를 눈치 보면서 딱 잡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손을 딱 잡고 갑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화장실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딱 잡고 부모가 하지 마 그랬을 때는 안 들어요. 그리고 딱 끌려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애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의 모습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 맞고 나서 정신을 근데 또매 맞고라도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 맞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대 맞아갖고는 안 되죠. 예. 잠언 13장 1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할 때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야 그때 정신 차리는 거죠. 예. 참 어리석게도 이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예, 맞기 전에는 잘 못 고쳐요. 예, 맞아야 정신 차립니다. 예, 저만 그런 거죠? 예. 네, 그러시네. 예.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교정,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 부모가 때릴 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때리는 거예요? 에? 미울 때도. 예. 미워서 때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징계할 때, 기본적인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혼낼 때, 저는 그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일 이렇게 마음이 좀 상했던 게 뭐냐면, 맞고 나면, 이제, 우리 친척이나 이런 주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너는 저기, 집 근처에, 앞에 있는 이제, 다리 밑에서 주성원이기 때문에, 넌 그러니까 부모한테 혼나는 거야. 진짜 그런 줄 알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근데 어린이들은 어렸을 땐 참 그런 거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진짜인 줄 알고. 그런 말도 참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들은. 예. 징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이런 바로잡혀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이 습성, 이런 것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보니까 이제 징계를 잘 설명해주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후에 이제 나온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와 또 그 목적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이 징계가 너무 이제 이 고통스러운 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왜 하나님 믿었을까? 너무 아플 때. 예. 이제 자녀도 그럴까요? 너무 부모가 세건 때리고 너무 많이 때리면 저분이 내 부모 아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시면 우리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여기 이제 그들이라는 게 이제 우리 육신의 아버지인데요.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이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이제 징계할 때 이제 며칠 동안 이렇게 징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사실 아까 우리 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 부모 육신이 있는 그 육신의 부모들은 이제 사랑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떨 때 미워서 때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에 대해서 또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보니까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는 그런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사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우리가 나눴지만 사람은 이게 하나님 목이 뻣뻣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온전히 복종하는 거, 이것이 참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징계로 우리 치실 때 엎드려져서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방도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죠. 그래서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혼이 육신에게 굴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단련될 때 하나님 올바른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니까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가 그 당시에는 사실 힘든 일이죠. 좀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복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너무 괘씸해서,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말 안 듣으면 정말 괘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한번 혼 좀 놔봐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무작정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실 때 우리의 양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말 안 듣는다고 무조건 패고 이러시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신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하면 안 돼. 만지지 마.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손이, 하나님 보면서 손은 어디 가 있어요? 만지지 마. 그런데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야, 하지 마. 그거 아니야. 양심으로 말씀하시죠. 처음부터 뭐 잘못하면은 손잡고 가서 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행이죠. 예. 근데 그때 말 들으면 참 좋죠. 대개의 분들이, 예,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간에, 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정하실 때 먼저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적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목회자의 말씀 또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 또 혹은 친구들이나 어떤 믿음의 선배들, 권위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잡,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너 잘못했으니까 매 좀 맞아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거,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매부터 들으신 분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먼저 양심에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군요. 그럼 내가 먼저 깨닫고 돌이키는 거, 이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해보니까 잘못했군요. 돌이키면 하나님이, 아, 그래,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않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엔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예,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이 징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 말할 때 듣는 사람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이제 징계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기 위하심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신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재산을 다 이제 말아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신뢰하는 것을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시험에 낙방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뭐 이유 없는 비난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마다 막힐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러한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나를 좀 돌아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먼저 말씀하시고 또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몸을 치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징계, 그것은 그것을 당하는 당시에는 아픈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는 증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징계를 받을 때 슬퍼만 하지 말고 또 이것을 잘 견디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바로 잡혀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징계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보면, 히브리서가 이제 대차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계시록 3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 중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는 행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욥기서 5장 17절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받을 때 그냥 슬퍼만 할 일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실 때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또 죄를 끊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또 욥기서 34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34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아 싸운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복을 쏟아부으셨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복을 쏟아주셨지만, 그러나 이제 신명기 28장 이제 29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이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고 율법에서 떠나게 될 때 너희들을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5절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는 아니고 제가 몇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바로잡고자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저주가 임하고 너를 따라잡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나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딜 가도 저주받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다 막으셔갖고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되는 일이 없네. 21절에 보니까 병들어서 끊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원수 앞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길에서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학대와 노력을 당할 뿐이고 우리를 구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데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징계하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주께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내 무릎과 다리를 치시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유 없는 병에 걸려서. 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매를 맡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뭐 그런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교정하시는 징계를 통해서 빨리 돌이키시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이후에 인간이 이 하나님과의 비뚤어진 이 상황, 이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인생, 불행한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28장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들은 그냥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 두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면 우리가, 참,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혼이 육신을 따라서, 몸이 원하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게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징계다.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그 아까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결론을 13절, 14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발을 위해 곧은 행로를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바로잡혀질 때, 고침받을 때,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고침받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징계와 관련해서 성경에서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 징계를 받은 이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징계로 인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그 향한 그 마음 이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 이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 징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좀 배우길 원합니다. 시편 39편, 시편 39절을 보면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이다 하였도다. 이러면서 쭉 이렇게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교정하시고자 하셔서 자신을 이제 징계하시게 될 때 그 징계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 징계가 얼마나 심했으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소멸되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누르셔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징계가 너무 심해서 주님 이제 난 죽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예, 주님 나 이제 주님 나는 이제 없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징계하시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이 누르는 그 손이 너무 너무 무거우니까 아 이제는 나는 완전히 소멸됐군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너뜨리셔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책망하고 바로잡음으로 인해 나의 훌륭함, 나의 아름다운 내 모습이 완전히 소멸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아름다움, 내가 배운 지식, 경험, 나의 힘, 나의 뛰어남, 명성, 재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뼛속까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잡으셔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여태까지 누려왔던 거 제가 기대했던 거 소망했던 거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 세상에서 누렸던 거, 이 세상에서 가졌던 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인간은 그냥 먼지로 왔다가 먼지처럼 가는, 먼지처럼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헛되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사람이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 인간은 헛되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질 때 사람은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참되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여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는 매우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누르실 때 죽음에 넘겨주지 않는데요. 예.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를 자에게 가장 최선의 길을 알고 계세요. 비록 내 눈앞에 지금 당장에 있는 것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좀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12절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요,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만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매 맞을 땐 참 아프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교정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나그네로 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의 풀과 같은 거,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의 영화로운 거,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영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삶,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교정하실 때 올바르게 교정되어져서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사는 가치 있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738장 부르시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38장
십자가의 길이요 주 택하신 길 고난 길이라. 늘 항상 주와 깊은 영적 교제로 늘 기도하며 주 사랑하세. 이 땅에게 본 버릴 때에 주 하늘의 기쁨 채워주소서. 내 마음 상할 때도 영은 찬양해 사랑의 줄로 나를 더욱 그소서. 내 가는 길이 외롭다 하여도 당신 미소로 즐거워하리. 내 주여, 짧은 나그네 길 갈 동안 나의 길 동무되어 주소서. 이 세상 모든 욕심 비워버리고 당신의 은혜 채워주소서. 정결한 그릇 되어 주만 닮으리 날 통해 당신 생명 나타내소서. 내가 가는 길은 주님 가신 길이요 주 택하신 길 좁은 길이라. 주 앞서 가신 좁은 십자가의 길 당신 품을 의지하여 갑니다. 내 주님 사랑 내게 능력 되시니 주님만 보고 달려갑니다. 당신의 영이 되어 주만 태우리 당신의 신부로 단장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참 바로잡고자 하시기 위해서 참 징계하시는 징계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이것이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좀 배우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잘 견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